위대한 축구 선수로 평가를 받는 지단이나 메시와 같은 선수들이 경기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저런 공간을 보고 또 어떻게 저런 공간으로 패스를 하고 또 드리블을 하는지 참 놀라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공간을 보고 그 공간을 향해서 길을 만드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 감탄을 자아내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축구를 하면 참 좋겠다. 내 머리로 이 시뮬레이션을 참 해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이 모습에 좌절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공간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이러한 능력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홍해바다 한가운데서 길을 내셨고 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광야에 하늘의 길을 내어 만나를 내려주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다니던 그 반석으로부터 하나님은 생명의 물기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마시도록 역사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은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순간에 아주 더 탁월하게 발휘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방이 꽉 막힌 시험을 당하여서 도무지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우리 곁으로 찾아오셔서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만드시는, 이 길을 내시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찬송가의 가사처럼 만사 형통하는 복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이 사건들입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 중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해서 서로 다른 양극단의 태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도 약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일체 먹지 않았고 오직 정결법에 따른 허용된 음식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약한 행동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유에 대한 확신이 지나치게 강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배려하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자신들이 하는 이러한 행동들이 스스로에게 시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스럼 없이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두 가지가 다 바람직하지 않았지만 더 바람직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유를 너무나도 과신하여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잔치에 스스럼 없이 참여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상들이 생명이 없는 목적에 불과하고 본인들은 신앙 안에 잘 서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이 잔치에 참여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너무 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간과했던 것은 설령 우상들 자체는 생명이 없는 목적에 불과하더라도 그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행위들이 본인들에게는 너무나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사실 고린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그 모든 우상 숭배 행위들 이면에는 악한 영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이 우상 숭배 잔치에 참여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넘지 않아야 될 선을 조금씩 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스스로 신앙 안에 잘 서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어이없이 넘어지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절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분인데 어느 순간 윤리적인 문제로 그리고 신앙적인 문제로 넘어지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상 숭배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너무나 과신해서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약하게 보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것은 일종의 시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다가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넘어졌던 출애굽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우리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과거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방식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거나 그리고 성경을 적용할 때 사용되어지는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볼 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생했던 그 사건들이 그때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다시 재현이 되고 다시 적용이 되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돌려주시는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 과거이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다시 재현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일들을 가지고 현재 우리들의 모습을 조명해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울은 이 이야기에서 우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초월적인 방식을 통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러한 체험들이 일종의 세례의 체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 역시 방식은 달랐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경험하였던 세례의 체험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하게 되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은 그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초월적인 방식으로 먹고 마셨던 행위가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베풀어 주시는 것과 같은 일종의 성만찬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이러한 은혜들은 오늘 우리들이 체험하고 있는 은혜와 다르지 않고 각자 그 시대에 적합한 방식으로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역시 그들이 체험한 신앙 체험을 비슷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그들이 경험한 체험은 그때 한 번의 역사와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태는 다르지만 방식은 다르지만 우리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동일하게 재현되는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되 특히 성경에 기록된 구원받은 백성들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또다시 재현이 되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좋은 역사라면 괜찮지만 만약 좋지 않은 역사라면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기만 하는 것은 결코 이 지혜로운 자들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월적인 방식으로 신앙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많은 체험들을 했죠. 그들은 바다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세례를 받았고 광야 40년 동안 초월적인 방식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성만찬에 참여해 본 아주 놀라운 신앙의 체험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부 자신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그 도중에 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 다수는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에서 넘어져 멸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도 역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특히 나는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신앙이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먹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너무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도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다수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 구약의 이야기를 거울 삼아서 그들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그들의 이야기를 거울로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6절부터 10절인데 우리 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그리고 6절에 본보기라고 되어 있는 말은 원래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거울로 번역을 했던 단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사건들은 마치 우리를 비춰주는 일종의 거울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저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차원을 넘어서 그 사건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도록 하기 위해 주신 일종의 거울이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런 이야기들이 일종의 반면교사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의 악한 행동을 답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겁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세 가지 악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첫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7절은 이들이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놀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그 앞에 먹고 마시며 뛰놀았던 때의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둘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늠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루에만 2만 3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딤에서 모압 여성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행했던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셋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21장 사건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광야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는 이 비참한 결과를 체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악한 모습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우상의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잔치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며 뛰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회와 함께 이루어지는 음행에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신들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원망하면서 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많이 담고 있었습니다.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발견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그들을 거울 삼아서 조심하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와 너무나도 닮아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거울 삼아서 내가 정말 내 생각만큼 제대로 서 있는지 아니면 균형을 상실하고 아주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거울로 비춰봐서 돌아보고 조심하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한번 11절과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시험을 맞고 있는지 깨닫기 원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논리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신앙의 강에서 술을 마시고 그리고 주일날과 다른 날의 구분도 필요 없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경제활동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사실 이것은 굉장히 위태로운 일이고 금방 균형을 잃어서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기 원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세라고 표현합니다. 이 디모데후서에서 보게 되면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지나치게 자기를 믿는 겁니다. 지나치고 그리고 병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비춰주는 말씀을 사실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우리 죄악을 폭로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수록 나는 아무것도 문제없다라고 말하는 그 시대를 살아갈수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게 되고 우리가 절대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기들이 처음 이 거울을 접하게 될 때 아기들은 너무나도 신기해합니다. 거울 속에 자기와 비슷한 또 다른 아기가 서 있는 것이죠. 자기가 웃으면 따라 웃어주고 손을 올리면 따라서 손을 올리는 모습이 너무 신기하고 흥미진진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거울 속에 비친 아기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재미가 없고 관심을 두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너무 흥미진진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바로 나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 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말씀에 대해서 적당한 거리를 두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때로 적나라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낮은 자세로, 더 정직한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날마다 하지 않는다면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시대, 우리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정신에 굴복해서 넘어지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말씀으로 나 자신의 모습과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나의 현재 위치를 제대로 보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은 시험을 극복하라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나갈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여러 종류의 시험에 적용이 될 수 있지만 사실 문맥의 흐름상 이것은 1차적으로 우상 숭배나 음행과 같은 시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상 숭배와 음행의 문제를 단순히 자유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시험으로 간주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신앙의 자유에 속한 문제이기 이전에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시험이라는 점을 먼저 인식하길 바랬던 겁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음행과 우상 숭배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극복해야 될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은 우리가 이기기 어려울 것 같아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시험 가운데서 신실하게 미쁘시게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며 또 어떤 시험이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해서 멸망하게 되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소수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 시험을 극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이 우상 숭배의 시험은 간단한 시험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상업활동이 활발한 도시였는데요. 상업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이 조합활동에 해당이 되는 길드라는 곳에 참여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조합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장소가 대부분 우상의 신전이었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연회에 참여해야지만 상업활동에 필요한 정보들, 알짜 정보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그 친목도 원활히 다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잘 믿다가 예수님을 한동안 잊고 사시다가 다시 예수님을 좀 잘 믿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속에 열망이 생겨서 그동안 편하게 했던 것들을 하지 않는 그런 선택들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회사 사람들과 이 술자리 회식 문제가 이분에게는 큰 시험이 됐다고 합니다. 단순히 술을 안 먹고 하는 문제들보다 정말 중요한 알짜 정보들은 이 그곳에서 서로 정보들이 오가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되는 또 왕따를 당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우상신전에서의 이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문제는 고린도교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간단하지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많은 경제적인 이 손해를 밀어주고 땡겨주는 이러한 침묵도 다지지 못하고 많은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믿음의 시험임에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시험이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우리 주님은 그 시험 가운데 길을 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장교 훈련을 받을 때 참 남자들은 이 이야기가 한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축구 얘기했고 지금 군대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장교 훈련을 받을 때 이 독도법이라고 하는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요. 제가 포병 출신인데 포병은 지도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독도법이라고 하는 이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훈련은 나침반 하나와 지도 한 장을 주고 제한된 시간 안에 이 지도에 표시된 장소, 이 목표지점에 이 도착하는 그것이 이 훈련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한된 시간 안에 도착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를 이 지도상에서 파악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안다고 하더라도 목표 지점까지 가는 데에는 수많은 지형지물들이 이 장애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장애물을 피해서 간다라는 것도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인 1조로 팀을 짜서 이 훈련을 받는데요. 그런데 어떤 팀은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시간에 1등으로 도착해서 한참을 쉬고 있는 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팀에 국가대표 출신의 운동선수 한 명이 있었습니다. 조종 선수였는데요. 이 친구는 모든 이 지도 딱 펼쳐놓고 나침반 무조건 일직선으로 이렇게 펼쳐놓고 가는 길마다 앞장서서 이 당수로 이 모든 것을 모든 장애물을 다 이렇게 없애면서 일직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 전체는 그 동기가 낸 길을 따라서 수월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만 거래를 하거나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직장만 다닐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이 세속 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에 위배가 되는 수많은 시험에 직면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또한 시험을 당하게 하실 때에도 반드시 피할 길을 내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라고 하는 시험을 만났을 때 그 바다 한가운데에 길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음식으로 인해 시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길을 내어서 신령한 음식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물이 없어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을 따라다녔던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살아있는 물길을 내어서 그들에게 생명의 물을 날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서 우리가 닥친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다의 길을 내시고 하늘의 길을 내시고 반석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도전과 시험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이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모든 인생길을 다 걸어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다 당해보시고 그것을 다 이겨내셨다라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의 최종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죽음이라는 시험에도 승리하시고 그 죽음 한가운데 십자가로 길을 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시험도 다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죽음이라는 시험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이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힘이 달려 포기하고 싶을 그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인생의 시험이라도 우리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셔서 끝까지 견디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에 어려운 시험 만난 분들이 계십니까? 찾아가 주시길 원합니다. 사방이 꽉 막혀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길을 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믿음의 시험을 모두 다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